우리가 두 주 전부터 이제 미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총 이제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미가서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구약성경에 이제 39권의 책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읽자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뭐 왕들의 이야기, 또 시편, 잠언 뭐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을 읽자고 하면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 대언자, 그 이후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게 난해하고 또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어려워서 읽지를 못하고 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성경에 대한 이런 그 이해가 너무 떨어지고 근데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실생활에 이렇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능한 한 전체 말씀을 다 강해를 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6, 7개월 전부터 이 이사야 대언자 맨 끝에 있는 말라기서 뭐 등등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여러 대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미가서 공부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가서가 다 끝나니까 하박국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하박국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미가가 살던 그 시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전 700년경 이사야 대언자가 살던 그 유다 왕국에 이 미가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도 같이 살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사야보다는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전 700년경, 그래서 주전 700년경 이사야 시대 이렇게 나오면은 그럼 여러분이 주전 721년에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못된 짓을 하다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아시리아 왕국을 부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열 지파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괴멸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다수를 저 바빌론 땅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으로 이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종살이하게 하고 또 그 지역에 살던 이런 낯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심어서 혼혈족속이 나오게 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던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흉흉했겠어요. 바로 위에 있던 자기 일가친척 그 열 부족이 다 끌려가고 그렇죠? 또 아시리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남하하면서 예루살렘 바로 여기 코앞까지 와서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하는 그런 시대, 정말 위험한 시대, 이런 시대에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나타나고 또 여기 가서 보면 미가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위기의 시대이고 하면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부자들,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큰 지위를 가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또 돈을 사용해서 법정에서 뭐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또 법관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 갖고 약한 사람들, 그다음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속 재산을 이렇게 착취하고 또 압제하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한 그 대언자를 보내셔서 미가서 세 가지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십니다. 1장에서 2장에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고 3장에서 5장에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6장에서 7장에는 백성의 그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런 그 모티브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유다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유다민족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미가서에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죠. 6장 8절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마 미가서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이것저것 다 관두고 아마 이 성경 구절 여기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저도 여기다 줄을 쳤어요. 여기 6절 7절 8절에 이제 줄을 치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그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6장에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느냐?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그 역사와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공부하고 읽고 잘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언자가 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신해서 전달해 줬어요. 지금 우리 손 안에 그 대언자들이 전달해 준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이 없으니까 기록된 게 없으니까 몇 사람만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이제 변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듣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땅에서 이제 속박 가운데서 살다가 40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이제 탈출하게 됐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같이 인도를 하고 뭐 시내 이 광야를 지내면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함께하던 그런 시절 이런 거 거치고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땅을 다 나누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살던 그 장로들이 이제 다 죽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제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하는 그 패턴이 항상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기록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은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악순환의 고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셔스 사이클 그렇게 악순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걸 어디서 한번 잘라야 되거든요. 이걸 한번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내게 있는 그런 악한 그런 습관, 악한 것과 같은 그 잘못, 죄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좀 결심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참 저와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살겠느냐, 거룩한 민족으로 살겠느냐, 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상속 백성으로 살겠느냐. 아, 백성들이 다 예스하고 좋다 그러고 다 그렇게 환호를 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목적 저와 여러분 신명기 6장 7장 8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스라엘이 머리가 좋거나 무슨 재능이 많거나 정말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숫자가 많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몇 차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은 유일한 목적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의 선정된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이 사람들에게 많은 복이 넘치잖아요. 그 당시 지금부터 뭐 4천년 전, 뭐 3500년 전에 이때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하고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하는 거를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이거를 보면 주변에 있는 그 이교도들이 야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정말 커다란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리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민족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제 친백성으로 이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납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구약성경 모든 거 다 유대인들이 지었고 신약성경도 다 유대인들이 지은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가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상당히 단순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주변에 있는 그 이교도들의 풍습을 가서 보니까 뭐 신전을 꾸미고 그냥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천주교 성당이나 뭐 이렇게 이 불당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뭔가 하여튼 뭐 엄청나게 큰 부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뭐도 있고 향도 피우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가서 뭐 이렇게 미사를 드린다 그러고 하면은 막 연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게 장엄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런 교회로 오면 무슨 장식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뭐 그냥 이런 의자에 앉아갖고 한 시간 반이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읽고 여러분 자신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내보내잖아요, 세상으로. 또 일주일 있다 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돌아가는 그 패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 사람들의 그 눈,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단순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 있는 그런 신들을 그 신들을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좀 멋있게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이제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 그 목적을 이스라엘이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했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다. 하이 콜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이교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다 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제 존재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이제 7장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런 죄악들을 내놓고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세요. 판결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재림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복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6장 7장에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고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한 120년쯤 이렇게 지나갔고,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쪼개갖고 여러분이 이제 맥을 쭉 따라가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너희에게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이렇게 나열을 하세요. 나열을 하시면서 유다 백성의 죄가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 미가서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또 예레미야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안 했냐?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짐승도 갖다 바치고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 행위로는 이렇게 섬기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사야서 그 대언자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시대 이제 말씀이니까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곪은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했다.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상처투성이라는 하나님 보실 때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악을 내어놓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가서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 13절에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성전에 가서 계속 이런 걸 바치는 거예요. 12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계속해서 성전 뜰에 와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뭐 분향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뜰만 밟을 뿐이지. 난 너희가 바치는 거는 희생예물 이런 거에 아주 지쳤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미가가 살던 그런 시대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역시 이제 위열심 목사님 이 강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해왔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비유를 쓰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몸에 병이 있어서 안에 뭐가 있는가 보려고 옛날에는 엑스레이뿐이 없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단 말이에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몸 안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수술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의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 수술하기 어려우니까 엑스레이를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포토샵으로 그런 걸 좀 엑스레이를 이렇게 좀 해서 이제 부위를 좀 없는 걸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상처투성인데 상처가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얼굴하고 여기 와갖고는 하나님 앞에 희생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했다 그러고 즉 그렇게 백성들이 위선을 행하는 이러한 때가 바로 이 미가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던 그러한 일이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2700년 전에 이사야 당시에 미가 당시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혼과 그다음에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헌금 드린다 그러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게 2700년 전에 이사야 당시 그 백성들이 하던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이렇게 이 대언서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런 상처가 있으면 본인들도 알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쫓아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있고 이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가엘이라는 그 대언자 말씀을 듣고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120년 정도를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바빌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미가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 강, 물 이런 걸 증인으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오 산들아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3절에서 5절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돼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빼낸 다음에 40년 동안 이 백성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이제 빙빙빙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모세도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된 상태에서 어디에 다다르냐?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르단강 바로 요 앞에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 모압 평야가 있는데 여기 모압 평야 거기에 지금 왕이 누가 있냐? 발락이라고 그런 왕이 있는 거예요. 발락이 가서 가만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백성이 지금 자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누구를 불러요? 점쟁이 발람을 불러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람을 시켜서 세 번씩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발람이 가서 하겠다고 하고는 가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그런 말씀만이 그냥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진행이 되고 이렇게 돼서 너희가 결국은 이 모압 평야를 지나서 요르단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5절에 시팀에서 길갈에 이렇게 해야지. 시팀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저주를 내리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복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런 대언자가 속임수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여인들,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벌이도록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 재앙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그 엄청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시팀이라는 데서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모압을 지나고 요르단을 지나서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골인합니다. 그래서 처음 골인해서 들어간 도시가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 와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평야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이쪽에 지금 모압 왕은 발람을 사용하고 마귀를 이용해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그렇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발람이란 대언자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이 백성을 대적하려고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막아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아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모함명인들하고 음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와중에 가서 어떻게 음행을 버리다가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셨듯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 강이 어떻게 됐어요? 딱 스탑이 되면서 저 위에서부터 스탑이 되면서 내려오는 그런 물이 쫙 쌓였잖아요. 쌓여갖고 쭉 하는데 내려오진 않는 거예요. 계속 물더미가 쌓이는 거예요. 얼마가 쌓였는지 한번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렇게 쌓여야만 이 백성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아마 쌓인 물의 높이가 뭐 50m, 100m 얼마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강물이 쭉 내려오면서 쌓였으니까. 그렇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기억해야 되는 게 있고 잊어버려야 되는 게 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있고 잊어버려야 되는 게 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 저를 비롯해서 과거,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그렇게 못 살던 거, 그런 가운데 어렵게 살던 거, 죄 가운데 살던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렇죠. 그래서 감격해서 교회 나오고 성도들 사귀고 이런 게 이제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냐.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과거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불행하게 살았던 거, 뭐 엄마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어렵게 살았던 거, 뭐 이런 것은 그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예, 어렵게 죄 가운데 내가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 구원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와 같은 그 복을 누리게 됐다. 이거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잊어버릴 건 안 잊어버리고,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이 사람들처럼 잊어버릴 거, 예, 이런 건 안 잊어버리고, 예,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건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 늘 발생을 합니다. 예, 특별히 좋지 않은 과거, 예, 어렸을 때 불행했던 뭐 이런 과거, 이런 거 꼭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그 과거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야. 제가 골로새서 옛날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봅니다. 사주팔자. 그렇죠? 사주팔자는 뭐냐? 통계예요. 통계.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계적인 건 누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어느 날은 이사 가면 안 좋다. 뭐 어쩐다 해갖고 다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뭐 이사 가기 좋은 날이다 나쁜 날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용 통계니까 그거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와 같은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하늘에 이 영적인 권세들이 있어요. 통치, 그 다음에 권세, 권력, 정사 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런 존재들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렸을 때 무슨 뭐 잘못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거 계속 기억하면서 그거 갖고 컴플레인하고 그거 갖고 하는 건 그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이와 같은 그 시편도 보고 다윗의 일생을 보고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 시로 옳고 그거 한 것으로 끝나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그걸 간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런 불행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곧바로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특별히 신명기 말씀 이런 데 가서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책이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안에 적어도 14번 정도 기억해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속박 가운데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너만 기억하지 말고 내 자식들에게도 기억하게 하고 손자들에게도 기억하게 하고 증손자들에게도 기억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불행한 과거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 살던 시절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뭘 기억하라고요? 그러한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나를 대해 주셨는가 이거를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묻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불행한 과거, 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새로운 창조물, 창조물은 뭐예요? 없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없던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신 거잖아요.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 없던 게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창조물이 됐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되냐? 이걸 기억을 하지 못하면 동일한 죄악이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가서 보니까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지내던 이런 나쁜 과거 이런 건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커다란 그런 은혜를 다 잊고 지냈어요. 잊고 지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 이걸 읽는데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아침 일찍부터 어떻게 대언자들을 보내시는데도 안 듣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퍅하게 된다. 영어로 강퍅하게 된다고 하는 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해진다. 이 심장이 살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 돌처럼 딱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에 이르시잖아요.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지치게 했는지 한번 증언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하도 자식이 속썩이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그거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똑같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냐. 6절, 7절에 백성이 대답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물과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들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 죄를 졌는데 글쎄 아들을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벌써 보니까 뭐 같아요? 주변의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백성을 향해서 미가를 보내갖고 내 마음을 고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종교의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의식. 어떻게 제가 뭘 갖다 바쳐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이면 되겠습니까? 염소면 되겠습니까? 짐승이면 더 큰 짐승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까지 바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참 이 마음이 딱딱했지만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일이 일이에요. 일. 어떻게 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일들.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강해를 듣고 마음속으로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 미가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조그만 거 드릴까요? 큰 거 드릴까요?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 내 맏아들 드릴까요? 하나님 그러면 될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미가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미가 대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미가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언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 같으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매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그렇잖아요. 그걸 다 아는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 의롭게 행하고 예, 가난한 자 착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약한 사람들 억누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사랑하며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데 긍휼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봤어야 그래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유다 백성의 상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이 다 상처투성이고 온통 다 지금 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하고 겸손하게 거들려면 바짝 납작 엎드려갖고 어떻게 죄악을 고백하고 그렇죠?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협상하라 협상. 그렇죠? 조그만 거 드릴까? 조금 더 큰 거 드릴까? 더 큰 거 드릴까? 내 아들까지 드릴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오니까 지금 도저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이제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도 들으시라고. 하나님 귀가 없는 줄 알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치죠. 내가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다 외치죠. 그 교만함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나는 하나님께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걸 자기 입으로 지금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 세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겸손함을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미가가 대언을 했던 그 백성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120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그래서 역시 바빌론 땅으로 다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제가 요 근래에 메가더 목사님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설교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죄인만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야. 나는 의인입니다. 나 잘났습니다. 내가 뭐 재능이 많습니다. 내가 뭐 설교를 잘합니다. 뭐 이런 사람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난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없어요. 이런 세일이 같은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죄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종교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종교는 다 의롭게 되려고 선한 일도 해보고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의롭게 되면 그러면 천당에 들어갈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종교인데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뭐예요? 죄인만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부터 7장 7절에는 임박한 심판이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제 신뢰해야 된다. 1절 9절 가서 보시면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다 두 귀가 있는데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6장 9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 이 백성의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을 직접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왜 죄를 짓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의도적으로 지을 때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특별히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잖아요.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이 사이클, 몇십 년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보세요. 여기 적나라하게 10절에서 12절에 사악한 자의 집에 아직도 사악한 보물이 있으며 부족하여 가증한 죄가 있냐. 여러분 죄박으로 옛날에 뭐 쌀도 퍼주고 다 이랬는데 아, 이 죄가 지금 뭐 몇 리터인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 2리터짜리면 2리터짜리 죄를 만들어서 쌀을 퍼줘야 되는데 상인들이 어떻게 1.8리터만 딱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서 죄박을 해서 쌀을 파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 깨끗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옛날엔 저울을 이렇게 놔서 이쪽에 추를 놓고 이쪽에 물건을 놓고 이게 딱 균형이 맞추면 그 물건의 무게가 이제 되는 건데 아이 추를 작은 걸 갖다 놓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를 작은 추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사람을 내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뇌를 작게 만들고 추를 작게 만들고 그러고도 어떻게 얼굴이 뻔뻔해갖고 그러고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다니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또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고 부자가 되면 폭력까지 향상하는 거예요. 갱들을 데려다가 지금 시에 그럼 조폭들 데려다가 해서 이 약한 사람들 있는 것마저 다 빼앗고 과부들 약탈하고 고아들 가서 모든 거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수로 가득하다. 하나님 이거를 참을 때까지 참지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 한가운데서 내던져지며 내가 굳게 붙잡아도 건지지 못하리니 내가 건지는 것을 내가 칼에 내주겠다. 이제 전쟁을 불러오고 기근을 불러오고 하는 그런 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며 단 포도즙이 있어도 포도즙을 마시지 못한다. 너희가 오므리의 법규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봤잖아요. 그 바알을 섬기고 하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봤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북왕국의 이런 모든 일들을 이런 이 오므리하고 아합이라고 하는 사악한 자들 이 왕들의 세워놓은 이와 같은 법을 따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곳의 고주민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결국 120년쯤 지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된 겁니다. 자, 미가서 7장 1절에서 이제 7절에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는 대언자의 뭐랄까 비통한 마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 그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입술로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백성에게 떨어질 이와 같은 그 심판 이거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백성이 당할 이와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니까 마음은 찢어지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해야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 7장 1절에 내게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언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몽땅 다 그 땅에서 떠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같이 가야 된다. 그 일이 왜 생기냐? 2절에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 사냥꾼이 이렇게 그물을 쳐갖고 짐승도 잡고 새를 잡고 이렇게 하듯이 그냥 사람들이 특별히 부자들 또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그물을 쳐가지고 잡는 이러한 그 사냥꾼처럼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금 그물을 쥐고 사람을 잡아서 착취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당시 이 사회상을 미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 예레미야 대언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리저리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다녀봐라. 그 안에서 판단의 공의를 지키려고 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목사들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된 이 마당에도 계속해서 왜 복받는다 그러고 잘 산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지는 않은가. 무슨 신사도 운동이니 뭐 오순절 은사 부흥이니 뭐 해갖고 사람들을 완전히 거짓으로 이끌어서 진리를 탐구할 수 없도록 이 혼이 그렇죠 어떻게 희미한 그런 상태가 돼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도록 그런 상태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슨 관상기도니 뭐니 해갖고 하여튼 이상한 방향으로 막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다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여러분 언론이든 어디에서 올바른 말 진실된 말 그런 한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어렵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4절 가서 보니까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찔레같고 가장 곧바른 자가 가시 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다.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 땅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대언이 되고 하면 백성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4년 동안 소위 뭐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정권 하에서 정말 예배 자유마저 지금 박탈당하고 뭐 20% 모여라 10% 모여라 이런 그거에 따라가고 지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잠시 그 백신 이야기를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이런 상태로 가면 3년 이상 더 이 방식으로 계속해서 백신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백신이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6월이나 이제 9월쯤 되면 그럼 이제 다 풀려서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다. 지금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주 불행한 뉴스죠. 백신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정권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백신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나가면 3년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땅에서는 이런 그 안타까운 뉴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백성이 지금까지 저지른 악한 일, 특별히 불법 탄핵, 그렇죠? 종북 주사과 정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것,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선한 사람이 땅에서 왜 사라지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이 땅이 고쳐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 1년 있으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이번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헌법에 있는 대로 다른 거 원치도 않아요. 그냥 헌법에 있는 그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그 정상적인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누가 될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다시 한번 이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내용이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7절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사람을 보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대언자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전달하고는 내 소망은 내 희망은 내 위안은 내 격려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 이 나라를 잡아주시는 거, 이 교회들을 잡아주시는 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해야 됩니다. 여기 그 8절 이후에는 여러 종류의 이런 7장의 이 3절 그 이후에는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7장 3절에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한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악을 행합니다. 자, 이야기하면서 5절에 그럼 이 악이 부자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해졌냐? 저 위에 있는 사람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아직 부패가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켜야 된다.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니까 이게 뭐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뭐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들의 원수가 누구냐? 자기 집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사람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부패했다. 예, 이렇게 이제 되니까 미가 대언자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아무도 소망으로 삼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지금 7절에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7장 이제 8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까지에는 몇 종류의 사람, 인물이 나옵니다. 몇 종류의 인물.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은 백성이 내는 목소리고 11절에 14절은 미가 대언자가 내는 목소리고 15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16절에서 20절은 대언자가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말하는 건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백성이 내는 음성이 8절에서 이제 10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로를 담당하려니와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또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의를 보리로다. 그때 내 원수인 여자가 그것을 보고 수치로 자기 몸을 덮을 터인데 그녀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니라. 내 눈이 그녀를 바라보리니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리라. 자, 백성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는데 지금 미가가 이 백성에게 지금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데 그 당시에 일어날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시간 쭉 넘어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런 그 악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악한 자들이 예전에 어떻게 얘기하던 자들이냐. 주 내 하나님이 도대체 너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하던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결국 심판을 당하고 땅에 이제 짓밟히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것은 지금 뭐 아시리아의 침입이나 아니면 바빌론의 침입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포로생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아니다. 결국 앞뒤 문맥을 봤을 때는 맨 마지막 때 메시아의 때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미뤄볼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의 음성이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그 칭령이 멀리 옮겨질 것이요. 또한 그날에는 그가 아시리아에서 견고한 도시들에서 내게로 오며 또 요새에서 심지어 강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산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들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이제 재건이 되는데 뒷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메시아 때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들의 열매를 인해 황폐하게 되는 건 바빌론 포로 생활 때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황폐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지금 미가 대언자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보시고,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15절에, 14절에 이제 대언자가 다시 백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자, 요르단강이 있는데 바산과 길르앗은 요르단강의 동쪽에 있는데요. 여기가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그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는 바산에서 나오는 소예요. 바산에서 그렇게 좋은 소들을 이렇게 소들이 바산에서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름진 이와 같은 초장에서 먹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대언자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니까 15절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의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는데 이사야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일을 행하신다. 이집트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놀라운 일 이집트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는 그런 일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대언자가 이제 모든 걸 요약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여 자기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댈 것이요 그들의 귀가 막히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시 하실 그런 일, 특별히 메시아 재림의 때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걸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을 내시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주변에는 이교들이 놀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의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에서 나와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신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 악한 일들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이들을 다시 불러서 이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남아있는 것처럼 온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특별히 누구에게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냐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과거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내던지, 바다의 깊음 속에 내던져 5,000m, 6,000m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못 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행하실 거다. 무슨 얘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약속, 언약,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 이루시겠다고 한 그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행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미가가 전체를 요약하면서 백성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언자가 어느 면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러한 때는 선한 자가 그 땅에 다 사라져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어떤 교회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인간적인 선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해도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없어서 그 성들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기를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기억할 것을 기억을 하고 잊어버릴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새로 태어난 그런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